부설 시냇가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설 시냇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이라고 하는 말은 차가운 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차가운 샘이 은혜의 샘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된 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솔 시냇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30장 전체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3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다윗입니다. 그 이전에 1대 임금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울 때에 그 장수가 누구였느냐?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딱 등장해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대결해서 승리하는 자가 그 나라 전체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요, 키가 요즘으로 말하면 3m가 넘는 큰 키입니다. 게다가 갑옷으로 두르고 있고 앞에 방패 든 자가 있고요. 그리고 손에 든 이 창 한 자루가 한 12kg 가까이 되는 엄청난 무게예요. 근데 그걸 한 손으로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갑옷 무게만 54kg. 그러니 이 투구에다가 갑옷에다가 자루에다가 앞에 방패 있고,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 다만 물맷돌 5개. 근데 그걸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위기에서 구했고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충신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뒤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 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 피해 다니는 입장이었고 엔게디 광야의 굴,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굴의 피신에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와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그들이 이 다윗에게로 모여들면서 군대가 됩니다. 약 600명 정도의 군대가 모아졌어요. 근데 이 하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는 이 다윗이 오늘날로 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원래 다윗하면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그렇게 강력했던 골리앗을 물리쳤거든요. 원수예요. 근데 당시에 아기스라가는 왕은 야, 이 강력한 군대, 다윗의 군대가 내 편이 되어주면 내가 이스라엘도 물리치고 아마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받은 다음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도록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요.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결해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다윗을 시글락에서 불러드립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아무리 자기 나라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나라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지만 어떻게 자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시글락에서 살 수도 없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쫓겨날 게 분명해요.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그때에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만약에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 우리가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왕이 안 된다,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지 마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살던 시글락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가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역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입니다. 그 족속이 자기 처자들 그리고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고틈새를 노려서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과 600명의 군대에게는 큰 위기가 왔어요. 특히 다윗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막 자녀들을 빼앗기고 힘드니까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다윗이 위기에 쌓이게 된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큰 재앙은, 큰 위기는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최악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시글락에 닥친 재앙, 위기는 그 군대를 최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분열될 상황에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그런 자들을 다윗이 받아주었습니다. 살게 해주었어요. 가족까지 다 받아주었고 그 남자들은 군사훈련을 시켜서 강력한 군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이들이 다윗을 내 탓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이한 다윗의 태도는 위대했습니다. 최대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빛나는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성난 군중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더욱 의지했어요. 그전에도 의지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애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3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아말렉의 군대를 빨리 쫓아가서 처자를 찾아야 돼요. 재산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급하지만 급한 일부터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급할수록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반드시 그들을 잡겠고 잃은 것을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나는 인물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고히 섰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다급한 마음 때문에 함부로 말을 쏟지 마십시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마음이 당황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갈등해서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배우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반드시 잡겠고 잃은 것을 찾으리라. 다윗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아말렉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600명의 이 군사들이 쫓아갑니다. 시글락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부솔 시내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말렉을 쫓던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지친 나머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부솔 시내가에 쉬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부솔을 건너갑니다. 이 부솔 시내를 건너가서 아말렉을 쫓는데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참 추격하던 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반 죽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바쁜 이 다윗과 그의 군대는 멈춰서서 죽어가는 이 청년을 돌봅니다. 물을 먹이고 음식을 주고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정신을 차린 이 청년은 자신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병들고 연약해지자 버렸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 그런데 병든 자신을 다윗 다윗과 그의 군대는 보살펴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해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갈 길 바쁘다고 내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 청년을 돌봐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이 젊은이가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진영까지 인도합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아말렉의 이 군대들을 이 청년이 인도해서 그곳까지 가게 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이 약탈한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을 때, 즐기고 있을 때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잃었던 모든 것을 찾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소유했던 가축들과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다윗은 엄청난 승전보를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병들어서 먹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진 한 젊은이를 긍휼히 여기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좋고 경제력이 강력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펼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손을 움켜쥔 사람이 힘 있어 보이죠. 주먹이 세 보입니다. 뭔가 소유했기 때문에 강력해 보입니다. 물질, 권력, 지식, 명예, 이 모든 것을 차지해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강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손을 펴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내 갈 길도 바쁘지만 내 분주함이 우선이 아니라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고 자기의 헌신에 수고를 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손을 펴는 그 사람이 궁극적인 승리자입니다. 손을 움켜쥔 주먹이 이기는 게 아니라 손을 편 보자기가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가던 다윗의 무리들은 부솔 시내가에 이르게 되죠. 200명의 쉬고 있던 무리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 무리들을 환영합니다. 다윗도 반가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계속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블레셋에 망명할 때. 그렇지만 그 갈등 끝에 망명하게 됩니다. 잘 사는가 했더니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또 다윗을 불러내요. 갈등하게 되죠.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다행히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괜찮다 싶었는데, 마음을 쓸어내렸는데 자기 처자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갈취당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키우고 훈련시킨 군대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죠. 죽음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과 갈등이 생겨요.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수습하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가에서 또 문제가 생기죠.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쉬게 하고 또 가서 전쟁터에서 이깁니다. 돌아오죠. 승승장구입니다. 이제 행복하고 평안한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부솔 시내가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예요.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습니다.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을 오래도록 견뎌냈다고 하는 의미죠. 그 깊은 골짜기에서 높은 산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갈등은 고난과 갈등,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산을 형성하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갈등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바로 이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갈등이 일어나느냐? 전리품을 나누는데 다윗은 이 전리품을 쉬고 있던 200명에게도 다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400명 중에 일부, 성경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가족을 처자를 돌려주는 것은 괜찮아도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한 사람이 차지해야지 그 일에 노력하지 않은 이들이 차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날아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생각은 전장에 갔던 자들이나 가지 않았던 자들이나 동일하게 분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된다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이 불량배와 악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다윗은 그들을 결코 거칠게 대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욕심이 많다고 막 책망하며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나의 형제들아. 다윗은 언어의 관대함을 지녔습니다. 리더는 모름지기 말과 행동에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달라도 말이죠. 너그러운 표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의 표현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 속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요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다. 여당 아니면 야당. 인터넷 댓글도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시원시원하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을 사이다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둥글지 못하고 각이 서고 날이 서 있습니다. 상처가 납니다. 내 편 아니면 적으로 돌립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은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주여. 여기서 얘기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오직 예수당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어느 편이실까요? 왜 이렇게 자꾸 편을 가르죠? 이 편 아니면 저 편이고 이 편에 선 사람은 저 편 입장에서는 악이고 저 편에 선 사람은 이 편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선 위에 서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폭 가운데 품는 폭이 있어야 되는데 폭은 사라지고 선만 남아있어요. 선을 그어놓고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로 가정 안에서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요. 이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가정 안에서까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대함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생각이 다른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쳐서 함께하지 못한 부솔시내가의 형제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야 된다. 다윗은 부솔신에 머물러 있던 200명에게도 관대했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줄 수 없다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 불량배들에 대해서도 관대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리품을 유다 지역 13개 성읍과 그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유다 지역 13개 성읍과 그들이 왕래하던 지역은 이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 단 하나의 공도 없던 지역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눴어요.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때만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의 중심,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마음에 관대함과 사랑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추격할 때에도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 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함부로 할 수 없다. 왕에게 관대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왕좌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할 때도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궁궐에서 쫓겨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비방합니다. 막 욕합니다. 다윗의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아주 얄밉게 구는 이 시므이, 다윗은 그를 그냥 두고 다윗궁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이 이제 궁궐을 회복해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궁궐 앞에서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했던 인물이 시므이예요. 막 다윗이 어려울 때 공격해 비난하고 거봐라 잘됐다 하면서 콕콕 찌르던 이 시므이가 오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중인격자여 배신자여 간신배 같고 얄밉기 그지없는 시므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가만두겠어요? 다윗은 그냥 두어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까지 했어요. 나의 부족함을 저를 통해서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칼날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그러운 가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대함과 관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관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 읽었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400명의 군인들이 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 군대를 쳐서 물리친 것도 처자와 재산을 도로 찾은 것도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기 때문에 공로를 내세우게 돼요.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하니까 내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내 공로와 내 능력, 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차지할 그런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무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계산법은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라는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관대한 것입니다. 타인을 증오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을 비교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바로 은혜의 시선이죠. 여러분,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공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논리 역시 세상의 논리고 세상적인 논리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옳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감옥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죄 짓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거짓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일이니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깊이 여러분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흠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예뻐서 자격이 있어서 공로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위대한 것은 다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십니다. 따사로운 태양빛, 우리가 돈 주고 매일 그 태양에너지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공기, 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공기를 우리는 날마다 그냥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로 있어서 호흡하십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햇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것을 은혜로 누리고 있으면서 아주 삶 속의 작은 것을 내 공로, 내 자격,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에게만 공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만 마실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따사로운 햇볕을 두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십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최상의 것,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공정하게 그것을 누리겠다 한다면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가진 수십조, 수백조를 드리고도 공기 한 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인간 편에서 돈이 많죠. 인간 편에서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햇빛 한 줌 살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상대평가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부자다, 잘났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공로가 있다, 나는 의롭다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은 아무런 의가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400명의 이 형제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그리할 수 없다, 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니 우리의 공로만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상관없는 유다의 성읍들까지 나눠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 내 공로와 내 능력, 내 힘으로 얻은 물질이라고 할 때는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으신 것이다 생각을 하면 어찌 이게 내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이 어찌 여러분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 시간을 들여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고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몸도 들이시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함이 사라져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가뭄으로 메마른 땅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관대한 사랑과 용서보다 증오와 불평이 훨씬 큰 목소리입니다. 부솔 시냇가에서 보여준 다윗의 관대함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다윗은 부솔에서 굿뉴스를 전했습니다. 함께 가지 않았던 200명의 형제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눈다고 하는 굿뉴스를 전했습니다. 부솔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굿뉴스가 있는, 관대함이 있는 은혜의 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솔 시냇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부솔 시냇가 되게 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관대함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설 시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말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였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왜 자녀들만 잡으시는 겁니까? 관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옳지 않은 것을 모든 걸 용인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은 알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토려내고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죠. 품으시라는 거죠. 품는 사랑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늘 주차장 광고가 나갔는데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작지 않지만 성도들이 3부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하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이 부설 시내가 되도록 하십시다.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도 다윗의 관대함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구하셨는데 좀 참자.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좀 참자 하는 마음을 갖어요. 좀 참자. 저는 간혹 가다가 운전할 때 저는 정말 잘 운전하고 있고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쫙 긴 줄에도 딱 이렇게 하는데 아, 간혹 가다가 정말 얄밉게 중간에 파고드는 사람 참 얄밉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그 사람 들어오려고 하면 절대 못 들어오게 빨리 가갖고 뒤에다 붙입니다. 네, 인지상정이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분을 우리 교회 김장노님이시구나, 바쁘신가 보다. 오케이, 제가 천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럴 때는 아, 나 바빠서 그런데 이 사람들 나를 좀 어떻게 이 관대하게 너그럽게 자리 좀 양보 안 하나 그럴 때 있는데 내가 그렇게 관대해야 될 때는 우리가 속이 좁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자는 거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말이죠.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있고 또 저희도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도 나고 피아노도 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아래층에 이게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궁금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많이 보니까 다 들리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소리가 다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소리가 안 들리라 생각하고 의자도 끌고 꿍깡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래집에 있는 어르신 두 분이 사시는데 제 아내가 그랬대요. 아유, 위에서 소리가 많이 들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전혀 안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젊을 때나 애들 있는 집은 다 그러니 우리는 안 들린다 생각하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들린다는 얘기죠. 들린다는 얘기예요. 다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라고 마음 푹 놓게 얘기하는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정말 주님의 관대한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윗집에 전화라도 걸고 한번 좀 찾아갈까 싶은데 안 들린다 생각하며 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요. 조금 들리는 거 가지고 우리가 예민하면 갈등이 생기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태극기도 들 수도 있고요, 촛불도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사람을 잡는 관대함이 사라진 그런 정치적인 이념에 매몰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셔야 돼요. 관대함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 교인들부터 이거 실천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설 시냇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다시 처음부터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이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이 십자가
다시 한번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이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죽을 우리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건만 저희는 너무나 마음이 완고하고 좁아서 사랑하고 관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가 용서와 관용과 화해와 사랑이 가득했던 부솔 시냇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부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부솔 시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솔 시내가가 되게 하옵소서. 저 이념 전쟁으로 휩싸여 있는 광화문 광장이 부솔 시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학교가 서로 용서하며 관대하게 이해하는 품는 부솔 시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평생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의 은혜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